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상적인 또는 철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에서 나오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봉헌 찬양 중에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부른 적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봉헌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매우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니까 제발 봉헌 찬양 좀 다른 곡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노래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면 또는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괜찮을 텐데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부밖에 못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찬양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되게 감사했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은 어떨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아멘이라고 쉽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하는 고백들, 쉽게 하는 찬양들,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내 삶의 일부로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존재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그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호칭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주 동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곳과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리떼 가운데로 향한 제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이고 그 지혜와 순결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순결함으로 그 잃은 양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내심 받은 우리들의 삶이란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합당한 삶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내심 받은 자의 진짜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 무엇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거북하게 만들죠.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한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말로만이라도 화평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실제는 그들의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은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더 불편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본 본문 21절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귀신의 왕을 따르는 종들이라고 불렀든지 하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가족들이 본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네들 왜 해필이면 귀신의 종을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학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읽던 사람들이 그 학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고 위아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서양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고 갔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 이슬람권에서 자신의 집안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또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 안에, 가족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처음 마태의 이 기록을 읽고 있던, 듣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더욱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유대인 공동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공동체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부모 자식인지 아니면 예수님이신지를 묻습니다. 부모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마음에 걸림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모 자식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네 생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에서 목격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족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공동체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생명이 관계의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과 같아 보이지만 특히 당시 제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부라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고 귀신 들린 자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를 부른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보내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부모와 자녀도 내 생명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내게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므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 자신의 생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조차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보내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지, 주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지 이를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 생명이 있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유명한 글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모르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세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찔리시나요? 아니면 아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2등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헬퍼 정도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돕는 존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나, 나의 가족, 나의 생명.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막힌담을 허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진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화평케 하시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참된 가치를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삶은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나게에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죽인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드리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무참히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내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평화를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몇 번째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